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 위에 오셔서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하기를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물론 떡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속에도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케 하신 후에 제일 먼저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이 십계명을 그들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의 어떤 의미로, 그리고 십계명 속에 나와 있는 열 가지 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까지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살았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근본적인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법률학자들이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그거보다 약 300년 이전에 있었던 바빌로니아의 왕인 하무라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법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바빌로니아의 왕 하무라비라고 하는 사람은 주전 1792년에서 1750년까지 약 42년 동안 왕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제일 먼저 282조가 되는 법을 만들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무라비 법전과 모세 율법을 비교해보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데, 모세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만은 하무라비의 법전은 시민법으로서 인간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무라비 법전의 제1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살인자로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한 자가 살인했다고 하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 고발한 사람을 죽여야 한다. 그것이 제1조에 나와 있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230조에 나와 있는 법을 보면은 만약에 건축업자가 집을 짓다가 잘못해서 주인의 아들을 죽이게 되면 그 건축업자의 아들을 죽여야 한다. 이런 배상의 원리. 이것이 하무라비 법전의 가장 근본적인 시민법, 재산관리법, 또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세의 십계명은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법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세의 십계명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첫째 1절과 2절에서는 이 십계명의 서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5계명에서 십계명은 이웃을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십계명을 세 가지로 나눌 때 제일 첫 번째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그 서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씀 속에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십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모든 이방 신들은 말을 못하는 신입니다. 모든 다른 신들은 말을 할 수가 없는 신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인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아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보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나아가서는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이 서문 속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는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바로 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희를 종되었던 430년 동안 종으로 있던 너희를 구출해낸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서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지 어네스트 라이트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구약학 교수는 그가 쓴 책 가운데 행동하시는 하나님, The God Who Acts라는 그런 책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한 분밖에 안 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계시를 말씀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이며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지 아니했다면 너희들은 영원히 애굽 땅에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구출해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해낸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법조문이나 모든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서문에 들어있는데 바로 이 서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인류를 죄와 멸망과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사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지옥과 멸망과 저주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3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이와 같은 분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면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따르고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걸 종합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첫 번째 자세는 여호와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시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이며 둘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은 2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으면서 많은 애굽의 신들을 접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신들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다 거짓된 것이며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한 분밖에 안 되시는 참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제일 되는 가장 큰 인간의 축복과 인간의 특권은 한 분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보이는 물질로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의 다른 의미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존중하여 보이는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즉 물질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바른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계명은 7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며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 바로 3계명과 4계명 속에서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 말씀 속에는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바른 태도가 바로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원리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중단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찬양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를 높이는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바른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시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종합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질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르게 그분을 찬양하고 그에게만 모든 경배와 경위를 표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리는 10계명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바른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대답하시기를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첫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과 3절에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레위기 19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두 가지를 명령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웃 사랑에 즉 인간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째 되는 것이다. 부모 공경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 7, 8 계명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가정과 다른 사람의 재물을 해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자기의 생명을 보호함 같이 남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14절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남의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름답게 부부가 살고 있는데 그 남의 아내를 취하여 그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 남의 남편을 취하여 그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남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불의를 행하여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남의 행복을 깨뜨리는 일을 하지 말라. 남의 행복을 깨뜨리는 일을 하지 말라. 그리고 불법적으로 남녀 관계를 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5절은 도적질하지 말라. 이 말은 남이 애써 모아놓은 그 재산을 손해되게 하지 말라. 남의 재물을 해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해치지 말아야 하며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불의한 행동을 해서는 되지 아니한다. 불법적으로 남의 아내와 남의 남편과 관계를 해서는 되지 않는다. 도적질하지 말라. 남이 애써 모아놓은 재물을 손해 보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의 생명을 사랑함 같이 나의 생명을 보호하고 내가 내 재산을 보호함 같이 남의 재산을 보호하고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함 같이 남의 가정을 해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는 아홉 번째 계명은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남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함으로 거짓 증거를 함으로 나에게는 유익이 되겠지만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거짓으로 남을 해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죄를 짓지 말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불의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마음 속에서도 그런 불의한 생각을 갖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10계명, 10번째 계명이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의 집의 아내를 탐하여 그 여인을 유혹하지 말고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거는 마음 속에서도 그런 불의한 생각을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도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이 있고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10계명을 요약하면 서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서 구출해 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에서 네 번째 계명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다섯째 계명에서 열 번째까지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심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계명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이 계명을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 계명을 완성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애를 써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이 계명대로 살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 애써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말씀, 오늘 우리는 이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출하실 뿐만 아니라 구출하신 하나님이 저들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계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십계명을 완성하며 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